생명의 샘. 이 시간 말씀에 서귀포 중앙교회 김상현 목사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예, 역시. 자, 3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요? 무엇을 드려야 성경적인 예배가 될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는 거죠. 지금 본문을 보니 둘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받고 안 받고가 나뉘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기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답, 가인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아벨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덜 좋은 것을 가졌다. 그런가요?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안 좋은 것, 아벨이 좋은 것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은 농부보다 유목민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다. 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은 곡식보다 동물의 피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동물 제사로 드렸기 때문이다. 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농민을 싫어합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귤농사 짓잖아요. 흙, 돼지를 키워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유목민만 좋아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곡물을 싫어하고 동물의 피를 좋아하나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곡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셨어요. 레위기 2장의 소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직업이나 재물의 종류, 헌금의 양 때문에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받고 안 받고의 이런 상황을 나뉘게 했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했는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엔 직업이 없었습니다. 뭐 네 명이 살았는데 뭐 직업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뭐냐?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히브리어로 로에 초원입니다. 로에는 먹이다, 초원은 양 또는 동물 이런 뜻입니다. 즉 아벨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적 행동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가축을 길렀던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벨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양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돌봐줬던 겁니다. 처음 인간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은 또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초식만 했어요. 그러므로 양을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또 초식이라니까 궁금하죠. 자,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십시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예. 채소와 열매만 먹었어요. 그러면 육식은 언제부터 했냐? 노아 이후부터 합니다.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합니다. 즉 아벨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냐?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동역의 내용은 바로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창조 세계 사랑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삶의 목적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아벨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섬겼어요. 먹이고 돌봐주면서.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도 재밌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nothing, 무소유, 없다입니다. 아벨은 무소유자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무 대가 없이 흙으로 만든 존재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역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즉, 이타적인 삶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뭘 말하냐? 하나님은 아벨의 이타적인 삶을 예배로 받으신 것이에요. 그 이타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 올려드린다는 것, 그때에 드리는 내용은 예배자의 이타적인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이에 반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이 오베드 아다마는 농부가 아니란 거예요.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베드 아다마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삶의 태도인데, 자, 다른 본문에서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인데요. 자, 이 본문은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처벌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베드 아다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이것이 오베드 아다마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저주를 받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기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게 왜 저주이고 처벌인가? 자기의 근원이 된 땅은 뭘 말하냐면 자기를 구성하는 흙입니다. 직역하면 자기를 구성하는 흙. 자기를 구성하는 흙이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린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를 구성하는 흙을 갈며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과 저주는 뭐냐?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인생도 자기 욕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세상이 지옥이 된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툼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전쟁도 불사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 사건, 사고를 보면 그 근원은 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 이기적인 것이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동기가 됐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붙은 오베드 아담아, 농사하는 자란 뭘 말하냐? 가인이 평상시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삶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또 그의 이름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 것, 내 소유, 이런 뜻이에요. 가인은 평생 이름대로 살았어요. 내 것만 추구하면서, 내 것만을 위해, 내 소유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뻔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내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됐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니 이런 이기적인 삶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분노 뭐 있을 수 있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본질은, 분노의 본질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의 분출을 우리는 약한 존재에게 하죠. 가족 중에서 제일 약한 존재에게. 그래서 원 가족의 상처가 깊은 겁니다. 지금 가인은 그 분노가 무슨 정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거절당함, 수용과 인정의 거절, 이것에 분노한 거예요. 그 분노를 아벨, 아무 죄도 없는 동생 아벨에게 표출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평상시에 가인의 삶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럼 이타적인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또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사는 이 사랑하는 삶이 이타적인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로의 초원,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자. 이름도 무소유, nothing.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예배로 드리니 주님께서는 받으셨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담아, 즉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름도 내 것, 내 소유. 가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예배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죠. 어제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치유상담 아카데미 영성수련회 섬김이 10명의 소그룹 리더가 오셨어요. 그분들은 자비량으로, 거기에는 뭐 박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몇 면을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섬김을 10년 이상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분들이 섬기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자비량으로 수년 동안 이 섬김을 왜 했을까 질문을 좀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에 자신들이 기여했다는 것으로 보람과 행복이 넘치니까 자꾸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즉 이타적인 삶의 모습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을 받아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맛으로 섬기는 거죠. 또 이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메이징 터치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이 영성훈련의 강점은 뭐냐면 참여자보다 봉사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봉사자들의 이구동성, 어휴, 나는 이 어메이징 터치 봉사에 중독되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보다 작을 때 이 어메이징 터치 사역을 7년 넘게 했습니다.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영성 훈련을 말이죠.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타적인 삶이 주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봉사자 얘기했지만은 사랑하는 교인들이, 내가 추천한 교인이 하나님 터치로 은혜 받을 때에 자신의 섬김과 봉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되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충만하니까. 자, 우리 교회가 매년 30에서 50여 명 정도 몽골 선교를 20여 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20년 동안 수많은 스토리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멈추지 않았던 이 힘, 그것은 몽골의 뭔가 기여함으로 인해 나에게 보람과 행복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복, 너무 감사하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딴 나라에서 왔나,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참.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65년, 5주년 역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들어선 터닝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터닝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회의 하나됨과 선교의 시작부터다.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받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즉, 선교를 통해 이타적인 삶이 교우들에게 넘쳐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감동이 덤으로 일어나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증폭되어 은혜가 증폭되어서 그것이 흘러흘러 넘쳐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몽골 선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살고 드리는 예배와 나만 위해 살다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드리는 예배는 이미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예배의 은혜는 덤이에요, 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드리는 예배는 참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이렇게 살잖아요. 생존을 위해 정말 고민하고 힘들게 겨우겨우 살다가 이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나와. 그 나오는 이유가 은혜 받아서, 세임 받아서 또 살기를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되냐면 설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말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뭐냐? 위로 설교, 격려 설교, 감성 터치 있는 설교를 원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늘 격려, 위로만 합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도전도 되고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설교가 여러분의 필요, 욕구에 딱 맞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아벨처럼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내내가 아니어도 돼요. 은혜로운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이 예배에 나오면 그 은혜가 증폭되죠. 더물어 주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더 많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DDA를 정해서 해외 선교도 다섯 개 공동체에서 각 공동체가 구성해서 파송되고 국내 선교도 다섯 개 공동체가 다 일어서서 함께 나아가고 어메이징 터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고 전도 축제도 열고 우리 전교인 또 함께 하는 자리도 함께 하고 그런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저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은 분들을 소그룹 리더로 초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소그룹 섬김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구역과 목장 또 우리 잘 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한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서 섬겨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그 영혼을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에도 집중하고 예배에 힘을 받아서 또 섬기고 이렇게 선순환의 은혜가 될 때에 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도 더 많이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보고 한번 살자고요. 말씀을 마치며 처음 던진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까?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사랑하는 삶.
생명의 샘. 지금까지 말씀해 서귀포 중앙교회 김상현 목사였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